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그 책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한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책을 읽었는데 결론이 맨 앞에 있는 책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책이든 그 책의 결론은 맨 뒤에 있기가 이제 마련입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영광,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은 헛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주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그 주제가 이제 들어있고, 자, 어디서 구원하냐,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런 악한 자들 거하는 그와 같은 불호수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천사들이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동시에 이와 같은 그 악한 영들과 하나가 돼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부역을 한다고 얘기하죠. 부역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의 이 포도즙 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들고 세상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해도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앞에서 보상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를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고서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고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36번은 이제 강의를 했고, 이제 17장에서 이제 22장이 이제 남았는데, 17장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했고, 이제 오늘 18장 전체를 그냥 다 쭉,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쭉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고 22장 가운데 지금 18장, 19장 이렇게 나가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 통치 왕국 여기 프로그램에 맨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도착해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버스를 타고 지금 부산을 가는데 바로 부산 바로 못 미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기 마지막 휴게소에 지금 도착을 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특히 17장, 18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어도 16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도 스토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18장을 따로 괄호로 이렇게 첨가를 하셔서 거기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씀. 그 하실 말씀이 뭐냐,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데려가는 바빌론 음녀체제, 그 음녀체제가 어떠한 체제이고 이 바빌론 음녀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그런 필요가 있으셔서 17장하고 18장을 따로 떼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삽입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자, 17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17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하고, 3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내려갔는데 그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에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어떤 여자를 이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이 여자가 가서 보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그 짐승 위에 이렇게 금잔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우아한 자주색 이런 그 아주 멋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 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정체가 뭐냐? 가서 보니까 5절에 창녀는 자기를 밝히기 위해서 무언가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 나는 누구냐? 나는 신비, 영어로 가서 보면 미스테리,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바빌론, 그렇게 돼 있어요. The Great, 위대한 바빌론, 큰 바빌론. 그 다음에 글자들도 가서 보니까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The Mother of Harlots, 그 다음에 Abominations of the Earth, 이렇게. 이런 게 여기 이마에 이렇게 적혀 있는 이상한 모습의 여자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이상한 여인의 이름이 신비 바빌론. 너무나 신비가 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도 요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장면이 지금 이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이제 맨 마지막 역사 시간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공포의 시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닥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 이슬람 전쟁 일어나는 거 보자. 계속 전쟁,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니까. 여러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도 우리가 보기엔 다 같은 사람 같은데 맨날 싸우잖아요. 거기 국경에서 싸워요. 왜 그래? 하나는 힌두교고 하나는 이슬람교고 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슈퍼내추럴한,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건데, 이 육적인 건 뭐 군사력으로 하나가 되자 뭐가 되자 이런 걸 아무리 합쳐놔도 슈퍼내추럴한, 이 스피리추얼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같은 영을 섬기고 있다, 종교는 달라도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음녀, 바빌론, 이와 같은 그 체제, 그 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이제 17장은 그 체제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18장은 이 체제가 세상의 모든 부를 이렇게 거머쥐고 있고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을 이렇게 다 자기 손아래 두고 세상을 주무르다가, 그러고선 결국은 이렇게 큰 돌을 세차게 물속으로 던져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납덩어리를 던져버리면 그럼 물속에서 못 나오듯이 그렇게 그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영화를 누리던 이 바빌론 음녀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돌처럼 납처럼 물속으로 깊이 빠져서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귀의 신부 WCC 바빌론 음녀 단일 세계 종교,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18장에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조금 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바빌론 음녀 체제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죄들에 참여하면 그녀가 받을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종교 단일 체제, WCC, 뭐 로마 카톨릭 종교 일치 운동하자고 하는 이런 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와 같은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강해를 하도록 그린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빌론 왜 음녀가 나오냐?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이해하신 대로 마귀는 모방의 명수예요. 모방의 명수.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씨가 온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단무스, 여자가 홀로 씨를 내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방을 해서 신비 종교를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글쎄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용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용 아버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고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숭배하도록 말로다가 막 해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적들을 펴갖고 이런 마귀를 하게 하는 거짓 이 영이 하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또 다른 짐승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여기 가서 보면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귀 아버지, 용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용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로 다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짓 대언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방의 명수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여러분 가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내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내 아내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에 속한 그 사람을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남자인데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이기백 형제님도 남자인데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시스템을 이렇게 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그림은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는데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한 여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도 모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가 모방의 명수니까. 그렇죠? 마귀에게도 마귀 것을 추종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악한 체제를 만들고 그거를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 바빌론 음녀라고 표현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 마귀 마귀의 신부. 거기 나오는 그런 신부,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시스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시스템, 교회가 있고 마귀가 좋아서 이름은 다 틀려, 뭐 불교, 이슬람 말 거 없이 이름은 다 틀려요. 틀려도 다 하나님 싫다고 그러고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그 체제, 이거를 지금 성경은 음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왜 이거를 음녀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 음녀는 조직화돼서 마귀의 일을 하는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루터를 포함해서 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빌론 음녀를 뭐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체제가 바로 바빌론 음녀다. 아주 그렇게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모든 문서에 글에 그렇게 다 남겨놓은 겁니다. 자, 17장 6절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음녀의 정체가 나오는데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랐다. 다시 말해 지금 체제와 체제가 싸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체제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께 속한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순교를 시키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피에 취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여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를 성경은 바빌론 음녀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안에 가서 보면 그냥 비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러한 그러한 그 행습들을 가지고 있어. 유아세례, 그렇죠, 유아세례, 고해성사.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왜 죄를 고백을 해요? 이게 다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만든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교회 내 성직자 계급체제가 쭉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 성직자 계급체제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무려 1000년, 1500년 이상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했어요? 신부, 수녀 뭐 이런 제도, 세메라미스 담무스와 같은 그 신비종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온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무를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줬는데, 이 종교를 집행한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그런 그 시스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왕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천년설,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건 없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거를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소망이 전혀 없고 우리 교회가 다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 음녀 체제가 과거에 AD 313년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에 이제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이 여인이 로마라고 하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일곱 개의 산에 있다. 17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거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인데, 그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예,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일곱 개의 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 그 도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 종교 시스템 중에는 유일하게 로마 가톨릭 시스템이 저기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머리에 생각이 들어있으면은 그러면 그 일곱 도시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라.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 죽이고 한 그런 시스템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볼 때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는 천주교 교황 체제일 가능성이 크다. 거의 확실하다. 예,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거의 100% 미국의 경우 이거의 음녀 그 시스템의 대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일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면 온 세상 종교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종교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 종교 통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벨탑에서 나온 거잖아요. 언어가 혼잡이 되면서 온 세상으로 어미와 아기를 섬기고 각종 악한 그런 이 행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이름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럼 이 종교를 모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구심점이 있어야 종교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구심점이 있어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구심점이 바로 지금 가장 큰 종교 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이 모든 나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뭐 정치 지도자들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기 가서 이제 그림을 보면 1984년도에 교황이 이제 왔을 때 한국에 유명하다는 뭐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하나가 되는 쇼를 한 거예요. 1984년도에 그 옆에 김수환 추기경 아시잖아요. 예,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김수환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그림도 가서 이제 보면, 이제 한국 거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국 거만. 예, 외국 거 이야기하면 외국이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국 종교 지도자들 교황 면담. 거기에 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돈을 갖다 바치고 아마 다 저렇게 한 사람도 이제 가서 다, 예, 만날 겁니다. 또 가서 보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각종 종교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섬기는 신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모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런 종교를 이용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로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음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냥 적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이 되면 끝나는 거지 다른 게 필요치 않으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열 왕이 음녀를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종교를 죽여버려요. 맨 끝에 가면 그 죽여버리고 결국은 뭐만 남아요?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시스템 그 하나로 이제 남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본 열불고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운다. 예, 뭐 누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 여자는 이 정도 사용했으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젠 다 나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종교 뭐 교황이고가 뭐가 필요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이 끝나는데 17장 끝나고 나서 이제 18장이 나오는데 이 18장은 그 음녀 또 그 음녀를 도와갖고 음녀가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이라고 생각하면 가톨릭 교회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톨릭 교회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부를 예,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음녀 체제 이 음녀 체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절을 시키는가? 도저히 예, 이 로마라고 하는데 멸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여인하고 거래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고 그 여자를 보고 애도를 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멩이 무거운 걸 집어서 그냥 물속에 던지면 돌멩이가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빌론 음녀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 징벌이 뭐냐. 자, 그러면 왜 바빌론 심판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절실하게 점점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직업도 이제 웬만큼 좋은 걸 갖게 되고 돈도 모으게 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모든 게 이제 안정적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다 내가 위대한가 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나 보다 다들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인구가 70억,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버킷 여기에다 물을 담았잖아요. 담은 데서 물이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더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버킷에 요만한 물 한 방울, 그거보다도 작게 여긴다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많고 뭐가 많아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을. 여러분, 없는 거, nothing, 없는 게 nothing이잖아요. nothing, nothing보다 더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희를,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great, 위대한가 하는 거를 머릿속에 늘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갖고, 여러분 시편 2편에 이제 가서 보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이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결박한 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놓은 줄을 풀어서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지금 메시아 시편 맨 마지막 그 시편 2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 그래서 이러한 이 인간이 무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빌론 음녀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다는 겁니다.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테네에 갔더니 어찌나 신이 많은지, 섬기는 신이 많은지, 혹시 잊어버릴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타이틀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신에게도 경배해야 되자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17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윙크했단 말이에요. 윙크, 영어 가서 보세요. 윙크하셨어요.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려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공의롭게 심판하실기 때문이다. 오늘 그 공의롭게 심판, 여태까지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맨 끝에 한 날을 정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행한 그런 모든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그런 날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던 사람 중에 죽었는데 누가 와서 살렸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기적, 부활의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사실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17장 18장에 맨 마지막에 음녀에 대한 이 심판이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 참고 참아주셨는데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한 이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음녀체제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아서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이 무서운 공포의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다 휴거가 돼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세상에 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별히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CNN, 연합뉴스 이런 데서 그냥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다 보이고 이게 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보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를 보내셔서 영존하는 복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까지 보내서 이 7년 대환란기, 이 어려운 시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신성모독하고 마귀와 함께 그 바빌론 음료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머리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라고 주신 거다. 그냥 단순히 염색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생각을 하라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열역학, 열전달, 수치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와서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래, 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이 머리는 염색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다. 생각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진리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뇌가 없어갖고 생각을 못하고 글이 빠져드는 그런 엄청나게 말 그대로 비극적인 그와 같은 일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뇌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빌론의 멸망 선포. 오늘 18장인데 18장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장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음료 체제를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본 거다. 그래서 이번 18장은 17장에 있는 그 음료 체제, 이 음료 체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짝짝꿍하면서 세상의 권력 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이 멸절시킨가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18장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마지막 때에 바빌론이 다시 저 땅 이라크 땅에 등장하지 않겠네, 세워진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장에는 신빙성이 좀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음녀 바빌론은 일곱 개 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바빌론엔 그런 산이 없어요. 저 이라크 땅에는 일곱 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도시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음녀의 특징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17장 6절 그 끝나고 난 다음에 18장 24절 가서 보시면은 18장 24절에 이 음녀가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록까지, 그렇죠, 마귀 체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피가 음녀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되니 지금 이 시간에 바빌론이 있으면 여러분 그 피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견해, 이 17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음료, 이 똑같은 음료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부, 경제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3절을 읽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비전들, 이런 환상을 이렇게 하나 보여주는, 여러분, 환상하고 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은 밤에 잘 때 꾸는 게 꿈이에요. 근데 환상은 낮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은 그냥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뭔가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밤에만 꾸는 거고, 가서 여러분이 환상 계시로 뭐가 나타났다, 이렇게 환상은 낮에도 나타나는 거다. 낮에,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환상 계시가 나타나잖아요. 그거 잠에 잘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깨어 있는데 저기 보이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할 때는 환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17장의 음녀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고선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자, 이제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 그냥 갑자기 환해지면 모든 사람들 정신 차리겠죠? 그렇죠. CNN이고 뭐 연합뉴스고 엄청난 뉴스가 지금 뜰 거 아닙니까? 온 땅이나 갑자기 환해지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뭐라고 외쳐 이르냐.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 집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5대왕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이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데, 바빌론 멸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2절 가서 보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에 쳐서, 바빌론 음녀 종교, 여기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 딸을 이렇게 틀고 뱀처럼 그러고 있는 데가 바빌론 음녀 처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영적인 이와 같은 이 단체가 세상 사람들을 유혹을 해갖고 하나님 떠나게, 여러분 가서 부처가 가서 돌덩어리 앞에 가서 여러분 절을 하고 뭘 들어달라 그러면 돌덩어리가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돌덩어리 앞에 가서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영의 일입니다. 그게 영의 일이에요. 영. 바빌론 음녀 체제에 속한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 눈이 이렇게 멀게 되니까 돌덩어리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이 음녀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최종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녀, 이 바빌론 음녀 체제의 죄들에 참여하면 안 된다. 모든 이단 사입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만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교리들이 유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 유대인들 탄압하는 반샘족주의, 이스라엘 대체신학, 뭐 환란 통과한다 그러고 성직자 계급 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제사장처럼 앉아있고 한 이런 모든 거 여러분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바이블 빌리빙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관행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서 발견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교회 운영하는 데서 발견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 남아있다가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체이스트 버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처녀로 예수님하고 정혼을 시켰다. 그런데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마음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 의자를 보라고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의자를 봐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아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왜 용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앉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가 무슨 성전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아닌데 왜 제사장처럼 하고 저 앞에서 목사가 들어오고 그 밑에 장로들에서 30명이 촛불 들고 여기 들어와갖고 목사가 딱 앉으면 그 다음에 가서 앉고 이러한 그 카톨릭 시스템을 왜 교회 안에서 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뱀이 이불을 속인 것 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종교 통합하자 뭐 하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 마귀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성전이에요?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들과 함께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여기 그림 보세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이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저 여자가. 벌써 무섭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자 시스템이 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글 가서 바빌론 음료해서 저 치니까 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내 백성아 마이 피플 컴 아웃 하고 여러분 구글에 가서 치니까 이미지에 가니까 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이. 순결한 그런 처녀로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 6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갚아준 대로 갚아주고 그렇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줘라. 자 그러면 두 배를 두 배로 하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몇 배? 두 배를 두 배로 갚아주면 네 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배. 모든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두 배가 빠져 있어요. 두 배만 받게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킹잼 성경만 더블을 더블 하라고 얘기 돼 있어요. 왜 네 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배로 돼 있어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6절에 가면 잘못을 보면 네 배로 갚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삭개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몇 배로 갚아요? 네 배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킹잼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 배를 두 배로 갚아주는 게 있는 게 올바른 말씀이다. 이 세상 성경 중에 유일하게 킹잼 성경만 네 배를 갚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여러분. 더블을 더블로 하라는 거예요. 더블을 더블로 해라.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든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줘야 된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 그래,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고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닥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교황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치를 누리는 자. 그러한 그 시스템. 그렇죠? 예, 그 추기경,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이렇게 고급어 좋은 거, 비단어 제일 좋은 거 있고 이렇게 하는 이런 데가 그게 교황 시스템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냥 두지 않는다. 종교놀이 하는 이런 자들. 그러고서 어떻게 왕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나서서 여기 가서 아첨하자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교황 일단 내리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내 땅이다 하고 거기에서 키스하잖아요. 무조건 땅에다 키스하는 거예요. 일단 교황이 쇼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럼 사람들 교황이 얼마나 겸손하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림 또 가서 보시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한번 교황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해서 빌리그라미 가서 그냥 교황하고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천주교에서 온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주교회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종교 거기에 다 구원에 이른 길이다. 교황 만나고 나면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교황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거짓말쟁이 로버트 슐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파산 났잖아요. 예, 교회가 가서 보니까 교황을 만나갖고서는 그냥 좋아갖고 교황을 아련했다 그래갖고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여튼 저러면은 저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자, 이걸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 누구예요 이번에? 여기 누구요? 예,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예, 잘 알겠죠? 누구예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미국의 두 번째 캐톨릭 대통령. 그냥 좋아서 죽고 그러고선 끝난 다음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우, 날 보고 아주 훌륭한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지금 제목이. 교황님이 나를 아주 굿 캐톨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여러분 교황이 세상의 왕들 뭐 이런 거 하고 왜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종교 통합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9절에서 이제 14절. 이 음녀와 함께 부역하던 그런 자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바이든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황이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이제 바이든 이후에 누가 나오면은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진핑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그렇죠?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러고 그러면서 이 상인들하고 상품을 주고받았는데 상품의 리스트가 12절부터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음녀가 취급하던 상품의 맨 마지막 상품이 뭐예요? 사람들의 혼들을 상품으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 체제는 사람들의 혼을 마귀하고 딜을 해갖고 마귀하고 맞바꾸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귀의 상품이 사람들의 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지옥 불 속에 떨어지면 무슨 혼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마귀 음료 체제 거기에 이 빠져들어가서 혼을 거기다 팔아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불 속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WC 이런 단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혼을 탐하고 있는 이 종교체제, 이 무서운 체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한 발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손자, 손녀들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넣어야 된다 그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다운 교회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신약교회다운 교회, 불 다 끄고 그러고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하고 목사만 모이게 하고 극장처럼 만들고 댄스하고 락음악하고 하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꺼놓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그렇잖아요. 목사모 혼자 여기 서갖고 무슨 쇼하듯이 마귀처럼 그러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천억짜리 건물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느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건물이 3천억 1조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내 백성아, 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놓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집에서 그것도 안 되면 아내와 함께 같이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자식과 함께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18장 15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부역하던 자들이 통곡서를 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 18장 20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아, 하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아, 그렇게 얘기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사도는 원래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사도예요.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사도.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니까 제단 밑에 있는 혼들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오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드디어 이제 수가 차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니까 이 여자 때문에 기뻐하라. 여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에는 하프 타는 자들, 음악하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 즐겁게 저 안에서 뛰어놀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안에 각종 모든 걸 꾸밀려니까 기술자가 필요하고 이런 거 결코 다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빛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21절에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음녀가 누리던 모든 쾌락과 희락과 그 다음에 기쁨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자가 23절에 마법으로 모든 민족을 속였기 때문에, 마법으로. 하여튼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홀리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또 뭐가 나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모든 24절 대언자들, 성도들, 그렇죠, 바르게 믿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원 월드 릴리전 이거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이런데 한 발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넘기시죠. 예. 예, 이거 하나가 되자, 평화하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WCC. 뭐 종교에 상관없이 다 평화하자. 예.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우리나라에도 저런 분들이 다 저런 일들을 다 해놨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세요? 가짜 목사든지 아니면 배교한 목사든지 저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야 사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하나 그림이 있나요? 예, 이렇게 하는 거 그저 좋아서, 예, 출교가 만나고 이렇게 좋아서 하는 이런 목사들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을 몇 차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천주교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 되자고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 이 성경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교회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성경신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런 날이 다가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이 7년 환란기가 생기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저기 우리 사랑침례교 보이는 거 보시죠?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 여기 있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 대환란기 무서운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부활과 휴고를 받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